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교리보다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교리도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성경의 무오성 등등의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너진다면 이것이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그 진리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는 사실은 진리의 종교가 아니라 허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그 종교와 동일한 똑같은 그런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교를 전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이것이 종교 이 어떤 중요한 교리적 차원에서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뼈대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없으면 부활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헛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없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죄로부터 구속받았다라고 말씀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은 예수 믿는 자로서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온전히 믿는데 심지어는 초대교회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신앙 고백하지 못할 때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바른 신앙, 부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 잘못됐기 때문에 되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지적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 물론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 그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가다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세요. 17절에 보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그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 자연을.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많은 선지자 등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와 같은 인간 중에 하나 한 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이 구원자, 구세주, 구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중에 하나다. One of many great men who did the great things.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중에 인간 중에 하나다. 선지자연을,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치부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 논리는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슬렘이나 이슬람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안 봅니다. 이슬람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모하마트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도 예수님 물어보면 예수님은 인간이라, 뭐 선지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만은 많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과 같다라고 이단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해에 잘못된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인성만을 인정했지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이단이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선지자다. 근데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다라는 거,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 이렇게 인정해야만이 그것이 참 신앙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선지자로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인간으로 봤다는 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선지자, 선지자연을 그래서 자기 관원들, 관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같이 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죽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안 됐다. 사형 판결에 넣어서 위대한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 사형 판결에 넣어서 십자가 못 박히게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이 구속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구속이라는 그 히브리적인 그 원어,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그 종이 이렇게 어떤 이런 죄인의 어떤 자유를 유린당하는 종의 모습 속에서 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러주고 종의 그런 속박된 상황에서 그 종의 죄값을 치러주고 그를 자유인으로 삼아줘요. 그래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로부터 종으로부터 이 죄로부터의 속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 속박으로부터 자유케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속받았다. 그 죄 속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자유케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죄로부터의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주는 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본 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나름대로 예수님을 쫓고 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 산상수훈이나 여러 그런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어떤 구속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진리적인 측면에서 구속이라는 이 개념을 확실히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까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 어쩐 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구속자,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이 사람들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그 로마 제국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나게 해서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우리를 구속할 자,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구속자로 본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그런 인식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인식으로 메시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를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구속자다, 이 정도 인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결국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이분, 이 성자 하나님으로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신성을 입으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냥 단순히 똑같은 그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그 많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만 보는 그 정도 인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예수님의 보는 어떤 관점이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보는 어떤 퍼스펙티브 수준을 넘어 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관점이 굉장히 어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 예수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다가 좋은 말씀을 하시다가 죽었으니까 너무 아쉽고 한탄스럽고 너무나 실망이 되고 좌절하고 자기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이런 좌절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이제 사흘이 됐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이제 그런 마음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 사람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구속할 자라고 대망했었지만 우리를 이제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지만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 자기들을 놀랍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무덤에 가서 봤는데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나타나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증언해 주지만은 그 시체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인간이다, 죽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이 관점이 성자 하나님, 부활의 주, 죽음을 뛰어넘으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왔다가 죽어서 그것으로 죽어서 이제는 자기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가운데 자기들은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로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으심과 동시에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좌절했듯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좌절하고 순간순간 우리도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메시아, 권능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에요. 어떤 한계 속에, 테두리 속에서 갇혀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인간이다, 인간 중에 한 명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지극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나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는 것이 진정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고 그걸로 끝났다. 그리고 부활은 뭐 막연하게 이건 무슨 추상화 같은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토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잘못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예수님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그 관점, 인간적인 관점을 깨우쳐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아, 25절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 대번에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서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더디 믿는다는 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잘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 밀어내서.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계시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있었어요. 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여기에 마음에 더디 믿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실 것을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됐습니다. 그가 죽으심을 다 말씀해 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할 것을 다 구약 성경에 다 이미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이 죽으시는 일, 부활하시는 일이 생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 속에서 계시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된 대로 이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었어야 할 그러한 단계요,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옆에 계시기 위해서, 이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에 이르시는 이런 단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이 죽으심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신앙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 아프리카에서 정말 자기의 온 생애를 정말 그 자선 사업을 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 진료했던 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분 직업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올가니스트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의사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알버트 슈바이처가 사실 의사나 올가니스트로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신학자예요. 신학 박사입니다. 원래 신학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의대를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다시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근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은 정말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었다. 신학 자기가 쓴 논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배반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었다. 이걸 가리켜서 신신학적인 사고, 이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위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사상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념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죠. 실패한 인간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산 길을 열어놨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구속받는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이지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가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어떤 바로메터가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존일하시다가 뭐 죽으셨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 정도로만 그냥 어떤 한 객관적인 나와 관계없는 일로만 치부하고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구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라는 여러분 인식을 하고 믿으셔야지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엠마의 제자들을 꾸중하는 이유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실패와 좌절, 내가 기대했고 내가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위대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살아났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 속에서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깨우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의 불신앙이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더디 믿는, 이렇게 완악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왜 성찬 예식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찬 예식할 때 뭐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 갈기갈기 찢겨진 그 몸,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에 찬 사람들, 이 제자들, 부활신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고난은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고난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어떤 단계한 과정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끝이 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망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Living hope. 이 산 소망이 언제 나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죽으심과 부활이 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 죽으신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그 근거, 파운데이션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죽으신과 부활을 믿을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 받게 된 그 구원의 방법과 통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으심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다. 그 죽으심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됐다. 부활이 내가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그 구원의 토대가 됐다. 파운데이션이 됐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죽으심을 바라보는 자가 제대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바로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앙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구속의 도리를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속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해야 됐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속의 진리를 아는 자가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이 만난다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부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 만났어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 쓰여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생각엔 예수님이 부활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기적이나 이사를, 어떤 어메이징한 거, 기적을 딱 행하시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밝히 그냥 처음서부터 보여주시면 그냥 우리는 믿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한테 처음서부터 이렇게 보여줘야 될 텐데 보여주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은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관여에서 성경에 쓰여진 바를 그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상한 어프로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내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텐데, 자기 자신의 그 실제적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보다, 그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보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런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본다면, 볼 수만 있다면 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거야. 근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물론 나중에 제자들한테는, 열두 제자들한테 보여준 적도 있고 또는 500여 형제들한테 보여줬다고 말합니다만, 여기서 왜 이 형제들한테 보여주질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줬다는 것, 성경을 설명해줬다는 것, 성경을 풀어서 그 자기가 어떻게 계시됐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됐는지를 그거를 설명해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강권하고 같이 거하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32절에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성경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풀어주다가 깨달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니까 그때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알아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한 자기의 자신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 실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을 보고 예수님의 실존을 확인하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 신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모습, 부활한 모습을 그냥 보여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That's it.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해 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어떤 체험을 해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의 실존을, 그의 실제하심을 보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계시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하나하나하나 자기에 관련되어서 구약성경에서 계시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 눈이 밝혀졌어요. 영안의 눈이, 이 영적인 눈이 깨닫지 못한 것이 밝혀지니까 그때서야 자기와 함께했던 그분이 아 예수님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불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된 것이, 그래서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에서는 그들이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과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달음이 올 때요, 영적인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은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을 온전히 보려면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눈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죠.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야죠. 안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 시대에 12명의 그런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왜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자를 들어서 능한 자를 멸하시고 그들의 지혜를 폐하신다, 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을 알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까? 만난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보지 못하는데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 For you are receiving. 뭐라고 하냐면은 8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You believe in him and are filled with an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 예수 믿을 때 you are filled with inexpressible joy and glorious joy. 여러분, inexpressi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대요. 영광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나 영광된 기쁨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봐서 눈으로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할 수 없는 영광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설명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봤을 때 깨닫지 못했던 그분을 내 눈이 밝혀짐으로 해서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영적인 눈을 밝히 오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그 inexpressible joy,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그런 glorious한 joy를 가지고, 영광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 혼자만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을 주위 사람들한테 나눕니다. 증거합니다.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손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더니 33절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바로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그 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뜨거웠다고 뭐 체험했다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막 이런 체험을 했고 막 여기 봤는데 말이야 뭐 어쩌고 이상한 체험들을 얘기를 해요. 진정으로 성경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체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증거해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곧 그 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반응입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내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자기가 이제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실제로 과연 살아나셨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베푸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일대일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난 자가 주체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영광된 기쁨을 맛본 자만이, 그래서 여기서 이런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성령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야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전하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된 기쁨이 어떤 건지, 내가 믿는 그 감격, 기쁨이 어떤 건지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감격, 기쁨, 사랑,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나가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가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릴 듯 뜨거움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된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나와서 주의 증인으로서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